6강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무슨 새로운 약속이죠?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처음 오신다, 구약, 다시 오신다, 재림, 그 부분의 신약을 얘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새로운 언약.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히브리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영원한 구원, 그 근거를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틀림없이 구원받은 자를 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재림에 관한 언급이 약 300번 이상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냐 비유로 얘기하자면 신약 성경 전체 구절 중에 25분의 1에 해당하는 겁니다. 25 문장이 나올 때마다 한 문장씩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어느 정도 재림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재림에 대해서 지금 알지 않거나 또 안다고 하더라도 대충 알고 있거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재림에 대한 약속이 너무나 풍성합니다. 이 주님의 재림의 특징은 많이 있지만 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올라가신 그대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모든 사람이 보게 오신다는 거죠.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보도록 오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이 언제 올지 몰라요. 하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힌트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하나의 힌트가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되기에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건 조금 이따 좀 설명을 하겠는데요. 전파가 키가 아니고 증언이 키입니다.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는 겁니다. 전파와 증언은 틀립니다. 예수 이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과 예수 이름을 아는 것은 틀린 얘기요.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받는 자, 받지 않는 자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되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신천지나 뭐 이런 다른 이렇게 이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 보면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구절 그거 하나 붙잡고 막 생을 걸거든. 이만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온대요. 어디 뭐 맑은 물이 어떤 이래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이름 이래서 이 뜻이 띠해가지고 이만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재림 뭐 구주고 뭐시 만주에 주고 만왕의 왕이 빼꾸도 있고 뭐 신양복 입고 이렇게 들었었더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그들 보세요. 성경에 있는 그런 한 구절 14만 4천 뭐 이런 몇 구절 안 나온 그것 때문에 아, 이 반열에 들어가야 된다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성경이 이토록 많은 재림에 대해서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하면 그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 좀 회개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많이 얘기한다고 얘기할 때는 생각을 좀 이렇게 바꾸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어느 바탕 가운데 자랐는지 또 이렇게 뭘 계속 들었는지가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교단의 특색대로 그 다음에 주장대로 우리가 너무 많이 그 부분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보다 정리된 어떤 그 어떤 교리, 정리된 어떤 신학, 정리된 어떤 문장 그것을 더 신뢰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참 희한하죠. 신학이라는 걸 가만 보세요. 전부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전부 논쟁하는 겁니다. 이 말이 맞다, 이 말이 맞다. 그게 전부 다 논쟁하면서 좀 비슷한 말, 그나마 많은 논쟁거리 중에 좀 다수가 맞다고 주장하는 말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게 옳겠습니까? 성경 자체가 옳겠습니까? 신학자들의 수고를 제가 다 헛수고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오.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 자체를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딴 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오십니다. 예, 300번 이상 신약에서만 300번 이상 예언되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특징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재림은 이 마지막 언약입니다. 언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재림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인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왔습니다. 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왔습니까?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죄를 범했습니까? 사단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는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또 한편 약간 다른 똑같은 얘기지만 다른 시선으로 본다면 인류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냐? 하나님 주신 약속, 그 언약을 놓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2장 16절, 16, 17절의 그 언약을 놓쳐서 모든 문제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장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보고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하와의 대답으로 볼 때는 많이 변질돼 버렸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과 창세기 3장 2절 3절을 일부러 이렇게 딱 비교시켜놨어요. 위에 구절과 비교해 보시면 창세기 3장 2절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번역도 많이 이렇게 원 구절과 많이 틀리지만 실제 원어로도 많은 부분이 틀립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창세기 3장 2절 3절은 하와의 답변입니다. 선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와의 답변에는 많은 차이가 생겨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와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와는 정확하게 몰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지금 세 번째 구절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언급했냐면 아담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언급한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아담 혼자 받았다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 약속을 받을 때는 하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담 혼자 있을 때 이 약속을 받았어. 너무 선명하게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충돌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따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자기 와이프가 따먹는 걸 지금 보고 있어요. 어떤 심리죠? 이미 마음에 정말 이 사람이 믿었다면 말렸겠죠. 근데 이 사람도 뭔가 혼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따먹었는데 하와가 죽었다 그러면 안 먹었겠죠. 그래 봐라 말이야. 안 먹었겠는데 안 먹었는데 안 죽어요. 요때 이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지? 아 하나님 말씀이 틀렸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약속과 더 정확하게는 그 믿음과 현실이 충돌이 돼요. 근데 믿음을 저버리고 약속을 저버리고 그 현실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알았는데 믿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 하와의 상태는 몰랐다. 창세기 3장 6절의 아담의 상태는 믿지 않았다.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 그래서 약속을 어긴 겁니다. 언약을 어긴 거죠. 그 언약을 어겨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왜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냐 이렇게 본인을 얘기합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뭐가 나옵니까? 알지 못한 것과 믿지 아니함이 나옵니다.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언약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해서 놓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요걸 이해를 해야 돼요.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놓쳐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자, 요거 요 상태. 알지 못한 상태, 믿지 못한 상태. 그래서 언약을 놓쳐서 모든 문제가 온 상태가 지금 모든 인류에게 와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비단 아담과 하와 상태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 행위 언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었던 자에게, 죽어 있는 자에게 살 길을 줬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시아 언약이라고 얘기할 때, 많은 것이 있지만 성경에는 크게 다섯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그분의 탄생, 동정녀로, 그리고 십자가 고난, 그 다음에 부활하심과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실 것,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이 다시 오실 것.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는 성취가 됐어요. 끝났습니다. 지금 탄생, 십자가, 고난은 부활은 끝났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 남은 게 뭐냐면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재림이면. 이게 언약이라는 거죠. 이 언약을 아담처럼 하와처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이 언약 또한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그냥 재림을 뭐 언젠가 재림하시겠지 라고 아는 사람, 재림하신다는 것도 아예 생각이 없는 사람, 재림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믿지 않아서 그 재림의 언약을 놓친 사람은 똑같은 아담과 하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언약이라는 거, 요 각도가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신다는 그 얘기가 약속이라는 거죠. 이 약속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똑같이 그 약속을 놓치게 되고 약속 놓치면 모든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라니까요, 원리. 재림은 마지막 언약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또 진실로 믿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진실로 믿어야 되고 온전히 순종해야 될 것은 약속에 대해서 우리의 취해야 될 어떤 우리의 모습은 요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실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야 될 게 약속에 대한 우리의 자세란 말이죠. 데살로니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언제 메시아 어떻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님 재림하신다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약속이다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진실로 믿고 진실로 믿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예를 들면 베드로서 3장 12절처럼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정말로 진실로 믿을 때 나타난 자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진실로 믿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라.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그리고 순종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시구나. 다시 오시구나. 정말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진실로 믿는다면 다시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자세가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면 주님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셨듯이 우리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당연히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달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약속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은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마치려고 했다니까. 그냥 열심히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았고, 이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확하게 알고 진실이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이게 언약에 대한 자세예요. 재림은 언약입니다. 언약적인 관점으로 재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마침내 우리 주님은 이 언약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대로 성취하실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으로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돈을 갈취한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희한하게 일을 그만둔 사람이 몇 명 있어 보니까. 그래서 일도 뭐 그만두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결혼도 못하게 하고 심지어 결혼했는데 애 낳지 말라고 하고 뭐 그런 얘기도 제가 했대요. 그죠? 난 그런 적 없는데 이 뭐 완전 딱 그 얘기 들으면 완전 사이비 단체랑 제 얼굴도 지극히 뭐 이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사이비 교실 비슷하게 보니까 뭐 많은 얘기들이 떠도는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죠.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사실 사이비와 이단들이 워낙 주님의 재림을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활동한 것이 사실이다 보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재림 얘기하면 당장 이단과 사이비와 연결돼서 이렇게 무섭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많은 기독교인의 모습 속에는 뭐가 있냐면 주님의 재림을 그닥 기대하지 않고 조금 더 있다가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때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결혼시켜야 되고 뭐 손자 낳아야 되고 왜 이리 빨리 오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오심에 대한 사모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는 사모함이 아니라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빨리 오시면 안 돼요 주님. 이런 게 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과 또 이단과 사이비의 어떤 그런 모습이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결부되어서 재림하면은 그들의 이미지 속에는 뭐냐면 이렇게 이단, 사이비 그러고 나서 거북함, 부담스러움 이런 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 얘기하면 그토록 무서워합니다. 희한하죠? 이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재림의 은약이 없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약 재림의 은약 그 약속이 없었다. 어찌 살았을까요? 뭐 복음 뭐 전하면 되지. 하루에 한 명 전하거나 1년에 한 명 전해도 전하는 건 전하는 거지. 땅끝까지라 내 증인들이라 그래 하죠. 시험 땅끝까지 가면 되죠. 네, 마태복음 28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그 구절에도 원래 그게 포함되어 있다니까. 주의 재림의 약속이 없다면 모든 신앙이 아예 이렇게 그냥 풀어진 어떤 규율 없는 아니면 목표 없는 달리기를 시켜놨는데 끝이 없어요. 달려! 어디까지요? 그냥 달려! 이런 거예요, 그냥. 어디까지 목표점이 없이 그냥 달리는 거예요. 이 올인해서 달리겠습니까? 뛰어가겠냐 말이야. 목표점이 있어야지 그게 맞게 페이스를 조절할 건데 무조건 달리라고 하고 목표점을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주 보수적인 모든 신학교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마라나타 신앙입니다. 주의 재림, 성경의 종말론, 성경적 종말론이 반드시 신학 모든 신학 학문에 반드시 종말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신약이 그거라니까. 새로운 약속 오신다는 거야, 다시. 그게 신약이요. 이 신약을 빼버린 게 올바른 학문일 수 없습니다. 올바른 믿음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주님 재림하시겠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빨리 천국 가는 것보다 그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도 온전하지 못한 믿음입니다. 지 삶이 힘들어가지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니까. 그건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바라본다면 자기 삶을 넘어서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다가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 재림의 언약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 지구상에 이 재림에 대해서 언약 놓치도록 기가 막히게 사단이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꽤 오래전에 담임 선교회가 있었잖아요. 미국에도 난리도 아니었어요. 난리도. 담임 선교회 비슷한 일이 일어나가지고요. 거기에 뭐 유명한 몇 명 합세해버리니까 난리.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광고판을 크게 설치해가지고 도로가에 뭐 주님 재림하신다 몇월 며칠 난리도 아니요. 주님 재림하신다고 몇월 며칠 광고해버리니까. 그리고 아주 신망 있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이 불안해가지고요. 사단이 기가 막히게 일하는 것도 많고 참 한편으로는 올바른 복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은 게 맞아요. 신자들도 거기에 넘어갈 뿐만 아니라 많은 불신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것도 기가 막히고 또 지네들끼리 욕하고 온다 했다 안 온다 지네들끼리 욕하는 것도 기가 막히고 삶은 전혀 바뀌지 않은데 기독교인의 모습들이 전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올바른 재림에 이 부분을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못하니까 알려고 하지 않거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언약을 놓쳤다는 것은 언약을 놓친 겁니다. 언약을 놓친 모든 결과는 모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 답을 얻으셔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망할까요? 답을 얻으셔야 된다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어. 아, 시험 맞는데 시험할 끈덕지가 있어야지 시험을 하지. 믿음 없는데 무슨 시험을 하겠습니까? 지는 지 나름대로 시련이고 시험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전부 스스로 속아서 사단에게 당한 경우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예, 보세요 대부분. 올바른 시험은 상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고 하니까 넘어설 수 상처가 없다니까. 요셉한테 상처란 게 없었어요. 감정적으로 있을지 몰랐겠지만 그걸 다 넘었었다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진짜 봤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어려움들을 시험으로 상처를 받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봤기 때문에 그걸 넘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시험하셨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은 왜 여전히 아직도 상처를 붙들고 앉아있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가 맞나요? 아니라니까. 올바른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 정확한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잘못하거나 아니면 많은 부분에 공격을 당한 겁니다. 눈 똑바로 뜨고 있어야 돼요. 재림의 언약 분명히 재림을 언약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언약적인 관점에서 재림을 해석할 때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재림의 특징은 올라가신 그대로 근데 모든 사람이 보도록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언된 그 후에 오십니다. 틀림없이 오십니다. 이 재림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약속을 정확하게 알고 진실히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신 마지막 언약에 대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 재림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특징, 구약 성경의 특징은 메시아의 예언입니다. 신약 성경의 특징은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새로운 약속은 뭐냐면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많은 해석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다시 오신다. 그게 새로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새로운 주님 주신 이 마지막 언약을 정말로 이해하고 이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진실히 믿고 온전히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